오늘 시편, 우리 시편 말씀을 좀 살펴보기 시작을 했는데 여름 동안에 저희 시편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3편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전 세계적으로 좀 알려진 지도자들 중에 아주 졸지에 몰락한 사람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분은 정치적인 지도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는지는 몰라도 그가 그 중동 지역에 그 영향력을 끼친 걸 생각하면 충분히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대중들에게도 인기가 엄청난 경우였는데요. 이게 뭐 K-POP 아이돌 그런 저리 가라 정도로 잘생기고 노래면 노래 뭐 악기 다루는 거면 악기 다루는 거 못하는 게 없는 그럼 굉장히 출중한 인물이죠. 근데 이제 그 이분이 유명하게 된 게 하루아침에 몰락한 거예요. 네, 그 몰락한 이유가 전에 저지른 이 추한 행각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간통하고 뭐 그런 일들이 이제 막 드러나는 거예요. 또 이 돈과 권력이 많은 집안이 좀 그런 일들이 좀 적지 않듯이 자식들 간의 이 문제가 막 그냥 산적해 있는 게 드러났습니다. 성추문에 뭐 심지어 자식들 간에 서로 목숨까지 노리는 그런 다툼이 있다 하는 게 이 세간에 퍼졌어요. 결국 이 지도자가요 이 무너진 직접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그중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앙심을 품었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는 이 정계, 뭐 재계, 종교계, 군관계 리더들하고 이게 좀 담합을 해가지고 모종의 어떤 음모론을 이제 꾸몄습니다. 악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보통 그런 일 많이 하잖아요. 소문 막 퍼뜨리고. 근데 그런 음모론이 참 의외로 힘을 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힘을 얻으니까 그 아버지를 심판해야 한다고 심판론이 크게 일어났어요. 그 여론이 막 가세하고 그런 가운데 이 지도자가 결국 버티지를 못했어요. 그 자신이 그 평생 걸려가지고 이룬 부와 뭐 명예, 존경, 그 다음에는 뭐 관계도 굉장히 많은 관계가 있었는데 다 칭찬하는 그런 말들만 많이 듣던 관계죠.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상실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명예를 누리다가 하루아침에 사람이 바닥을 치는 가장 밑바닥을 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게 이 사람과 우리가 똑같은 그런 처지가 아니고 무슨 뭐 부와 명예와 연관되고 뭐 커다란 어떤 건 몰락이 막 오고 그런 경우는 아니라고 해도요. 가족 간의 문제가 심각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너무 감당하기가 버거워지고 건강도 괜찮은 줄 알았는데 순간 상실해버리는 일 있지 않습니까? 또 갑작스럽게 또 소중한 사람들이 곁을 떠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 마음의 방황이라는 거, 이 상처라는 거, 뭔가 어떻게 메꿀 수가 없는 이런 그런 가운데 막 분노도 일어나고 그러다가 또 이 공황도 오고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이죠. 비단 어떤 이 커다란 어떤 그런 스케일로 삶을 살다가 무너진 어떤 사람의 경우만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 이 삶의 위기가 닥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에 관한 뒷소식이 있는데요. 그 심한 그런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훗날 회복했다고 합니다. 참 다행이죠. 극한 상황에서 회복한 거예요. 그런데 참 이게 흥미로운 사실이 이 회복의 출발을 이 사람이 뭘 했냐면은 시를 썼대요. 시 쓰는 거 좋아하세요? 시를 썼어요. 그리고 시를 배경으로 또 곡도 잘 만드니까 곡을 만들었어요. 많이 알려진 겁니다. 그 노래 아세요 혹시? 그 노래는 시편 3편이란 노래입니다. 그 지도자는 다윗이에요. 예, 다윗은 예, 정말 인생에서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바닥까지 쳤어요. 그죠? 자식이 죽이겠다고 예, 쫓아오고 맨발로 도망갔어요. 맨발로 도망가는 그 사람을 또 욕하면서 너 같은 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돌을 던지는 시므이 같은 사람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삶의 가장 깊은 고통의 순간, 참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다윗이 한 일이 어떻게 불할까 이렇게 하지 않고 신앙 고백이자 찬송을 주께 바쳤어요. 시를 썼습니다. 내 처지야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는 시를 썼어요. 삶이 무너지고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새 길을 열어주심을 알고 감사와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린 게 바로 시편 3편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편 3편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삶의 어떤 그런 무게가 너무도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걸 알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3편과 이 4편 있죠. 그런데 그 소제목을 보면은 3편은 이른 아침 기도, 4편은 저녁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 많은 시편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게 한 같이 기록이 된 단짝과 같은 그런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록된 것은 우리가 보듯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은 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간신히 목숨을 구제해서 강을 건넌 다음에 기진맥진해서 잠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일어났을 때 아침에 이른 아침에 고백한 그 내용이 시편 3편이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3편을 보면은요, 우리 찬송, 아까도 우리 찬송 부르셨잖아요. 찬송가 부를 때 보면은 보통 뭐 3절 또는 4절 뭐 이렇게 돼 있죠. 4절 찬송이 주로 많죠. 예. 이 우리 시편 3편을 보면은 4절로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8절로 돼 있지만 두 구절이 하나씩 해가지고 마치 우리 찬송가의 한 절처럼 그렇게 내용이 묶어집니다. 그래서 1절은 1절과 2절, 2절은 3절과 4절, 3절은 5절과 6절, 그리고 4절은 7절과 8절인데요. 오늘은 1절과 2절만 좀 저희가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은 이거예요. 이 내용입니다. 주님, 제 심정을 아립니다. 제 심정을 아립니다. 제 상황을 브리핑해드립니다. 이거 아닙니다. 제 현재 상황이 이런 거니까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자칫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제가 지금 이런 형편이거든요. 뭐 그렇게 뭔가 하나님 이런 거를 좀 예, 정보가 필요하시나요? 뭐 이런 식으로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정말 삶의 그 무게가 있을 때 어떤 그런 거를 상황을 분석해가지고 하나님도 아십시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제 심정을 아립니다 하는 것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런 무게가 있을 때 나의 심정을 하나님께 그대로 내가 토해내는, 어떤 사람한테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토해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의아할 정도로 시편의 내용을 보면 와 이렇게 하나님한테도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우리의 상황이라는 것은 너무도 우리 자신보다도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걸 우리가 아래는 게 필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것보다는 내가 그와 같은 일 속에 나의 심정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심정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경우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뭐 하나님 다 아신다며요. 뭘 우리가 얘기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시지요. 뭐 이러고 끝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다 내놔보십시오. 정말 내놔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아니면 너무도 주님 아시니까 은혜롭게 역사해 줄 수 믿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사람들에게 막 그냥 심정을 토로합니까? 거꾸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 심정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시면은 먼저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이러는 자들이 어찌 이래도 많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지 너무도 놀랄 정도입니다. 하나님, 그러는 것이죠. 마치 물을 막던 두 개 터져서 물이 손 쓸 여력조차 없는 것처럼 마구 사방에서 원수들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심판받으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 아우성 치는 내용이 뭐냐면 2절의 내용이에요. 어떤 거를 가지고 아우성을 치냐면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셀라. 그랬어요. 셀라는 이제 어떤 우리가 곡을 부를 때도 쉼표가 있잖아요. 이거 셀라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잠시 숨을 가다듬고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격한 그런 자신의 그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막 심판을 한다고 아우성치는, 그러니까 네가 그러고도 지도자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널 붙들어 주신다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냐, 하나님도 너를 버렸어, 이런 빈정됨, 이런 조롱함, 이런 공격, 이런 것들이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사방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순간에 다윗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 심정을 아립니다 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첫 번째, 우리가 어려운 그런 순간에 저희들이 삶의 무게가 너무도 힘들 때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우리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3절 4절인데 주님만 저의 힘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3절에 보면은 그러나 주님,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냥 주님이라고 시작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러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뭔가 변환이죠. 어떤 변환일까요? 1절 2절에서는 내 심정이 이렇습니다. 나에게 많이 내 내면의 내 감정의 그 소용돌이에 내가 초점이 있었더라면 이제 2절이죠. 3절 4절 그 2절을 보면 그러나 주님하고 나의 시선을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만 저의 힘이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나를 에워싸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다. 방패, 주님은 나의 방패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보시면은 그냥 방패가 아니에요. 어떤 방패입니까? 나를 에워싸주는 방패예요. 그런 방패가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해 가세요. 우리가 고대 뭐 전투라든지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방패를 들고 있는 군병들의 모습이 좀 떠오르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방패가 보통 한 방향을 막는 거죠. 그래서 적이 적진이 바로 앞에 있고 적이 쳐들어온다면은 쭉 우리가 대열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 방패를 가지고 적의 공격을 막는 거겠죠. 한 방향이죠. 근데 지금 다윗이 말하는 방패를 보세요. 그 방패는 에워싸고 있다 그랬어요. 사방을 다 커버를 하고 있다는 그와 같은 말입니다. 단지 한 방향만을 막는 게 아니라 사방을 다 막고 감싸주는 방패예요. 나는 이쪽 한 방향만 보고 지금 거기를 대처하고 있지만 뒤를 알지 못하는데 주님은 나의 에워싸주는 방패가 되어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런 도우심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가려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에워싸주는 그 은혜를 입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한 방향으로 그리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걷지 않으면 에워싸는 방패를 우리가 체험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 이쪽 방향으로 가는데 나는 여전히 버티고 서가지고 나를 감싸주세요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할 때 내가 너를 감싸주고 있단다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또한 보조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에워싸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잠시 후기 짜는데 내가 확 가버리는 거예요. 에워싸는 방패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과 한 길을 한 방향으로 호흡 맞춰 걷는 길을 에워싸 주심이 있는 길이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에워싸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도 수고가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우리의 마음을 맞춰야 에워싸 주시는 방패이신 주님을 우리가 알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와 동행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 나름대로 마구 가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지금 일하고 아버지가 안 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 말씀이 바로 이 에워싸는 방패를 주님은 아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에워싸시며 함께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와 동행하시고 보좌를 마치며 같이 가셨어야 하는 그 길이 바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신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신 길은 정말 수고스러운 길이었는데 주님 뜻하신 십자가까지 가시는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가는 길은 그렇듯 우리 자신이 우리 주님께 모든 시선과 초점을 잘 맞추고 보좌를 맞추고 가야 하는 그 일이 필요한 길이죠. 그 예수님 가시는 길에 겟세마네 동산까지 있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와 같이 흐르신 절실함이 배인 그와 같은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한 길을 주님과 가기 위해서는 순종의 걸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순종의 그 순간은 피하고 싶은 때가 많은 길이에요. 예수님도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피하고 싶었다고? 예, 그러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 이 잔을 제게서 치워주십시오. 피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그 뜻이 에워싸 주신 그 은혜가 계속 같이 있도록 주님은 그렇게 선택을 끝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한 길 가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쉽지 않은 길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순종의 길 가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우리가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에워싸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다윗이 고백하는 게 나의 영광이라고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면은 3절에 주님은 나를 에워싸 주는 방패 그리고 나의 영광이라고 고백을 해요. 주님만이 나의 영광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얻는 우리가 영광을 취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죠. 그렇죠? 내가 뭔가 영예롭게 되는 것을 사람들은 원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것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내 영광을 취하는 대상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나는 정말 과연 만족이 있고 나의 자유함이 있는가 아니면은 계속 내가 영광을 추구하는 그 대상 때문에 내가 더 자유를 박탈당하고 더 두려움이 많아지나 그 차이가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영광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근거가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것들이라면요 세상은 내가 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가공할 만한 그런 경쟁적인 영광이 더 많아요. 그럼 내가 뭔가 추구하는데 끊임없이 나는 그와 같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생활 속에서 나의 어떤 그런 영광이라는 것을 자꾸만 찾아서 살려고 하게 됩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죠. 자꾸만 공허함만 더 갖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자유한 것이 아니라 뭔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또 또 앞길에는 더 많은 것들이 요구가 되는 그런 것을 보면서 낙심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이 영광과 연관되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누가 영광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광을 추구할 때 이 모든 우리에게 어려운 그런 장벽들이 사라지기 시작을 해요. 나 인생에서 내가 자칫 세상에서 얻는 것 가지고 뭔가 내 영광을 추구하려고 했던 그렇게 부질없는 그런 일들 때문에 내가 그렇게 계속 메워갔던 일들이 주님을 나의 영광으로 삼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광이 반드시 있을 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과 함께 사라질 그런 영광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할 그 영광이 우리에게 예비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비교와 경쟁이라는 그런 일 때문에 힘들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우리를 얽매이는 어려움이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두려움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상실감이라든지 배신감이라든지 분노, 허무함, 공허함 뭐 이런 것들이 점점 예전에 우리를 열이라는 힘으로 짓누르고 있었다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의 영광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주님만이 나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게 되면은 열이라는 그런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 점점 그런 것들은 사라지고 우리는 진짜 마음에 쉼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서 바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힘든 그런 순간에 주님이 나의 영광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나 외에서 하시는 방패십니다. 주님이 나의 영광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백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 이 말은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죠. 금방 다가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식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히브리식 표현으로 이 뜻이 뭐냐면 나의 지위를 회복해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한 가지 예로 지위를 회복해 했던 그런 일,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참 흐뭇하게 생각하는 일이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과 연관한 그런 일들이 있죠.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졌죠. 끌려 나오고 그 다음에는 애굽으로 가가지고 또 어느 정도 살려는 갔다가 다시 또 감옥에 던져지죠. 시위대장의 집에서 일하는 일로. 그러나 그 후에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거기서 나왔을 때는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게 회복입니다. 그 얘기를 떠오르게 하는 표현이 바로 이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신다는 표현이에요. 앞길이 완전히 막힌 것 같죠? 우리가 볼 때는 길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길 뒤로 터닝포인트가 있고 안 보이지만은 그러나 계속 길이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있죠. 그걸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주님이 힘이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를 향해 회복 그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래서 의연하게 하시는 거죠. 살면서 세상에 눌려서 눈치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인생 당당하게 살아가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교만해지는 자를 낮추시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도우심을 구하는 자의 인생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어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나를 에워싸시는 방패입니다. 주님은 나의 영광입니다. 주님은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이 하는 일이 바로 이 4절을 우리가 보면서 그가 한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를 높여 부르짖을 때 주님은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주님은 그렇게 영광이 되어주시고 주님은 그렇게 방패가 되시고 주님은 그렇게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런데 다윗과 같은 살인자, 다윗과 같은 간음자, 그러니까 다윗을 향해 심판받아야 한다는 그런 많은 여론이 있는데 그 모든 관계도 상실한 그런 자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다윗이 문제가 많았어도 4절처럼 소리 높여 부르짖으니까 애쓰네 네가 그래가지고 들어주신다는 생각을 우리 혹시 추측하시진 않으세요? 내가 애쓰는 만큼 하나님이 좀 봐주시는 거겠지? 그건 아닙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뭐 다윗뿐만이 아니라 왜 우리? 우리도 수많은 허물이 있습니다. 수많은 잘못을 저지릅니다. 수많은 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그거는 제가 이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했지만 주님은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룩한 산이 뭐길래 그럴까 좀 말씀을 우리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거룩한 산이 왜 거룩하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산이라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산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입니다. 그리고 시온산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담은 언약궤가 그곳에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과 맺은 언약은요, 자녀들 스스로 지닌 자격을 인함이 아닙니다. 내 자격을 운운하는 경우는 참으로 낭패를 봐요. 오직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다윗이요, 이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 주님은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 다윗이 언약궤를 이 시온산에 두도록 했던 기록이 우리가 사무엘 하에 나와요. 이거 이제 도망치면서 얘기했던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시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주셔서 이 궤와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싫다고 하시면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에게서 이루시기를 빌 수밖에 없어. 이제 가면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와야죠. 도망치더라도 언약궤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가지고 나온 거예요. 제사장이. 그 제사장을 향해서 다윗이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으로 옮기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떤 방법을 찾아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우리가 삶의 무게가 힘들 때 우리는 우리가 돌파구를 찾으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돌파구가 이루어지는 않아요. 돌파구가 만약에 생긴다고 해도 그건 세상에서 다시금 내 안정을 찾고 내 영광을 찾으려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과 함께 또 경쟁이 있고 또 무너짐이 있고 또 어려움이 생기는 일이죠. 그러나 다윗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겸손히 주님의 은혜에 엎드리는 것을 기억을 했던 것이죠. 이게 겸손이라는 게요, 뭘까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겸손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인생 전부를 온전히 항복하는 것이죠. 그게 겸손입니다. 그리고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내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임을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겸손히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외형적으로 말을 점잖게 하고 유순해 보이고 하는 게 아니죠. 물론 그러면 좋죠. 막 너무 그냥 거칠게 어떤 그런 모습보다는 좋겠습니다. 그러나 겸손의 온전한 뜻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온전한 항복이에요. 내가 막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대신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생각을 할 때요, 이 언약 앞에서 이 다윗이 겸손히 낮아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게 되는데, 이 언약을 생각을 할 때요, 주님의 언약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언약에서부터 출발했어요. 돌아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묻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제 너에게 약속해 준 대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북지에서 네가 그 땅을 취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일이 어떻게 이룰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거였어요. 네가 희생제물을 내 앞에 놔둬라. 그러고 나서 이 기록이 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깊게 깔리니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바로 그날 주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희생제물 사이로 나타나는 횃불, 그 지나가는 횃불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에 내 자신을 건다 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 하나님이 희생제물이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 희생제물에 지나가세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지나갔다는 기록은 없어요. 오직 아브라함은 목격하고 있을 뿐이고 누구만 지나갔었나요? 하나님만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도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에 내가 뭔가 해고 내가 뭔가 수고하고 내가 뭔가 만들어 놓은 부분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훗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스스로가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십자가 달리시고 몸을 쪼개놓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을 하셨어요. 아버지와 동행하셨어요. 그 주님이 흘리신 피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지금 있게 되었고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무너져 있고 우리가 그렇게 상해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죄로 얼룩져 있지만 우리가 다윗처럼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지금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뭔가 하겠다고 할 때 내 방법으로 내가 뭔가 영적인 일을 하겠다고 할 때 그 무너짐은 심하고 회복은 안 돼요. 오직 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다윗처럼 우리 인생의 무게가 무거울 때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의지한 건 이렇듯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그리고 언약이었어요. 우리는 뭘 의지하죠? 우리가 의지하는 건 우리의 자격도 수고도 공로도 아닌 오직 예수님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신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심이에요. 다윗도 우리도 오직 주님의 자비하심이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도 다윗처럼 삶의 위기 앞에서 우리 요즘에 삶의 무게가 좀 어떠세요? 조마조마하지 않으세요 혹시? 여기까지는 보이는데 그 다음에는 안 보이는 거 아니세요? 혹시 그런 것 때문에 평화가 없거나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분주해가지고 사람들에게서 뭔가 찾아내려고 혹시나 그런 스트레스가 있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새롭게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삶의 여정에서 기로에 설 때요, 마음의 위로가 되는 시가 있어요. 저는 뭐 시를 굉장히 뭐 좋아하고 뭐 애송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다만, 그런 이제 좋아하는 그런 시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 한 신데 이건 헬렌 스타인 라이스가 제 뭐 주보에도 좀 그 목회심정에 적었습니다만 이번은 이제 여자 여류 시인이에요. 근데 또 비즈니스 워먼이었습니다. CEO로 활동도 많이 했어요. 오하이오주에서 태어나고 오하이오주에 뼈를 묻었습니다. 네, 이번인데 이제 인생을 이렇게 보면 우여곡절이 많아요. 남편을 일찍 사별하고 남편이 또 자살을 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러나 이번에 그 여정 중에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삶의 막다른 길에 설 때라는 시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종종 구비길을 마주한다. 그때 우린 그 길의 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건 끝이 아닌 단지 한 구비 정도란 걸 아신다. 길은 계속 이어질 것이고 걷기 편해지고 여정에서 잠시 쉬려고 멈췄으면 아직 다 안 보이고 아직 다 안 가본 길이 종종 최고의 길임을 알게 된다. 그러니 마음을 편히 하고 긴장을 늦추자. 그리고 좀 더 잘하자. 다시 힘을 내서 길을 가며 하나님과 동행하자. 밝은 내일을 향한 믿음을 지니자. 우린 단지 길의 한 구비 앞에 서 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거, 그게 우리 경건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